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을 위한 파괴를 두려워 말아야 견고할 수 있다. 거룩을 위한 파괴를 두려워 말아야 견고할 수 있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시드기야 왕 시대에 활동하는 예레미야의 사역에 대해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드기야 시대의 전체적인 그 예언의 분위기는 그 시드기야 왕 시대까지 벌써 두 번에 걸친 바벨론의 침략이 있었는데 그런 전쟁을 겪으면서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과 또 그렇지 않고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안목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두 번의 전쟁 통해 죽거나 잡히지 않았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신들은 마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이제 그 위기를 극복해낸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얼핏 봐도 뭐 당연히 전쟁의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었겠죠. 누가 그런 시대에 뭐 죽거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더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포로 잡혀간 사람이든 남아있는 사람이든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백성으로서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하는 걸 살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되는 29장에는 더 나아가서 이제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29장 5절, 너희는 거기에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계속 대대손손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 7절에는 너희가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그 성읍에 평안을 구해라. 그러니까 바벨론 도시에 평안을 위해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도 평안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 처해진 곳에서 정착하고 번성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뭐 게릴라를 만들어서 저항하고 자살폭탄 만들어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특공대를 조직해서 그 바벨론을 탈출해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가 처해진 그곳에서 열심히 살아라. 심지어 그 땅을 위해서,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가 잡혀간 그 바벨론 땅이 평안함으로 너희가 평안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포로 생활의 과정이 바로 예루살렘에서는 결코 바꿀 수 없었던 진정한 회복의 길로 오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이 뜻이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쭉정이들을 한꺼번에 지금 예루살렘 속에서 다, 이 예루살렘을 안에 있는 그이 알곡들을 다 골라내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다 이제 이 불순종하는 쭉정이들을 다 이제 태우시려고 하는 거고,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통에 포로로 잡히지 않고 그렇게 조국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축복된 게 아니라 오히려 잡힌 자가 축복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까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살며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되새기며 빛된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돌이킬 그 날이 올 건데 그때까지 너희가 반드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자, 그러면서 이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뭘 당부하냐면 29장 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곧이 듣고 믿지 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했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징계로 보낸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의 다른 뜻을 온전히 알고 거짓된 것을 다 버려버리고 온전히 서려는 게 아니라 함부로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곧 괜찮아질 거야. 이게 긍정의 힘을 외치는 이런 거짓 선지자, 뭐 점쟁이 같은 짓을 하는 이런 목사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다 알곡은 아닌 거예요. 또 그곳에서도 또다시 쭉정이들이 있던 거죠. 보편적으로 보면 그렇게 잡혀간 사람들의 의미는 예루살렘의 패망을 놓고 볼 때는 정말 좋은 무화과처럼 피해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지만 뭐 예루살렘에 있으나 뭐 또는 뭐 바벨론에 갔으나 결국 거기는 다 알곡과 쭉정이들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사실을, 그러니까 이 바른 분별력을 가지게 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꿈을 꾸고 환상을 봤는데, 우린 곧 해방될 거다라고 하고, 뭐, 목사들이, 뭐, 리더들이 막 용기를 주려고, 우리는 꼭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말 그대로 긍정의 말을 할때 그걸 믿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긍정의 힘, 그냥 미래를 낙관하는 말의 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존재죠. 그러니까 믿음은요, 낙관론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왜 그러면 예레미야가 이런 식으로 강하게 얘기를 하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죠.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잡혀간 포로들이 결국 그 땅에서 70년 동안 그 땅에 있게 될 거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전하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담대히 너 거기서 뿌리 박고 살아라 말하는 거죠. 적어도 70년 동안은 잘 정착하면서 너희들이 왜 결국은 이 지경이 됐는지를 되돌아보고 지금 역사적으로 버그러지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른 믿음이 뭔지를 되돌아보고 그래서 괜히 헛바람 들어서 포로로 잡혀가서 깨닫고 배워야 되는 그런 시기에 배워야 되는 걸또 배우지 못하는 그런 거짓 선동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포로들에게 그저 곧 풀려날 거다. 해방되는 내가 꿈을 꿨어 하는 식의 긍정의 말들은 당장은 정말 듣기 좋은 소망의 말일 수 있죠. 근데 그 70년의 포로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그이 역사와 계획은 또다시 인간들의 거짓 때문에 거짓으로 말미암아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베트남 전쟁 때이 하노이 포로 수용소에 수감된 그 미군 병사들 중에서 최고의 장교가 누구였냐면 스톡데일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수용소에 갇혀서 8년 동안 가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가능한 한 많은 포로가 살아남아서 교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이 전쟁 영웅으로 지금 칭송받는데 그 사람의 그 말에 의하면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곧 나아질 거야라고 생각하는 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낙관주의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낙관주의자는 뭐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는 나갈 수 있을 거야라고 막 스스로 위로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희망을 막 불어넣다가 근데 크리스마스가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 또 이제 이 불안과 공포 속에 있다가 또 다음에 부활절엔 나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것만 주장하고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상심해서 죽더라는 거죠. 반면에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나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에 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체력과 정신을 단련하면서 끝까지 노력해서 살아남으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결국에는 성공할 거라는 믿음을 잃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것이 무엇이든 눈앞에 닥친 현실 속에 가장 이 냉혹한 이 사실을 직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인이든 기업이든 성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사고 방식, 그이 성공에 이겨내는 힘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과 눈앞에 닥친 냉혹한 현실을 결국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긍정의 힘에 쉽게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70년 동안의 시간을 정하셨잖아요. 그랬다면 이런 징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빨리 끝낼 수 있는 뭐 쉬운 길, 지름길, 뭐 빨리 빠져나오는 길 이걸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 위해서 하나님께 떼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왜 우리에게 이런 70년의 시간이 주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이 심정을 바르게 헤아리고, 그 쓰디쓴 고통을 충분히 가슴에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서는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런 죄의 암덩이가 발견할 때, 없어져라, 뿅! 이러면 요술을 부려서 막 한순간에 마술처럼 그렇게 없애버리는 분이 아니고, 이게 성경을 쭉 보면 그래요. 결국 말씀의 수술대에 우리를 올리시는 거죠. 결국은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거기로 가게 하는 성실함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면서 어떻게 일하시냐? 당신이 창조하신 이 질서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그 생긴 문제를 그 수술하고 고쳐 가시더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바벨론의 70년 포로 시기는 그동안 욕심으로 헛바람 든 것을 다 끊어내는 시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시기는 겉으로는 암흑이고 절망이죠. 뭐 포로로 잡혀갔고 노예로 잡혀갔는데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시기를 통해서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우상숭배에 너무 어이없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유일하게 살아계셔서 이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지금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포로 시기는 단지 괴로움만 겪는 시기가 아니고 이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를 바르게 돌보고 우리에게 있는 쓸데없는 것, 거품을 다 빼내고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서게 하는 그런 시기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기간 동안 죄와 욕심으로 무너졌을 때 그 모든 죄를 버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순종의 길에 바르게 서기 전에는 결국 뭐예요? 축복의 길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서기 전에는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종교생활을 해도 이게 회복되지 않는다고요. 오직 회복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길을 나아가는 거예요. 대충 하고 살아도 그래 수고했다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모면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용서할 거야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연단의 시간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의 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거품들 다 빼야 돼. 핑계와 변명 다 버리고 무엇보다 먼저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해보고 그래서 다시 언약의 자리로 돌아와서 사명자로서의 그 자리, 그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사명의 자리, 빛과 소금된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9장 10절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육장인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은 지금 재앙을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올곧게 하시는 회복의 자리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그 회복의 과정에 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눈에는 자신들의 느낌에는 이 상황이 재앙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풀지 못하는 이 죄악의 태도와 습관들에 물들어 살아가면서도 늘 변명과 핑계로 살던 이런 삶의 구조들을 다 깨뜨리시고 다 기경하시고 뒤집어 엎으시는 그러니까 고치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여러분의 지금 현재 삶 속에 다가와 있는 그 문제, 절망의 함정 같은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그 절망과 그 이 고통이 스스로 지금 죄를 놓지 않고 욕심을 붙들고 있어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는 딴 방법이 없어요.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 나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큰 문제와 절망의 함정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오히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우리의 거품들을 다 빼고 온전한 진짜로 된 정금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연단의 과정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현재 우리가 우리 교회로 모여서 하는 이 셀 사역과 말씀 중심 사역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서 피하고 싶고 또 쉬운 방법을 좀 찾고 싶은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르게 변화되는 길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평생 이 말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의 가치로 변화되는 이 길을 걸어야 돼요. 이게 그저 교회와 우리의 교회와 강단의 사명인 거죠. 셀의 사명. 그래서 먼저 우리는 내가 처한 이 현재의 삶이 자신의 욕심의 함정에 빠져있는 그 욕망의 용광로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새롭게 하시고자 마련한 단련의 용광로 그릇된 것들을 다 없애는 그런 정결케 하는 그 용광로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죄의 욕심, 게으름의 욕심, 내가 하고 싶어서 매달리고 있는 고집 속에 있다면 이건 과감히 깨부수고 버려야 되는 거고 만약 주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그 풀무의 과정이라면 그곳에 뛰어들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곳에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불순물들 하나님 외에 의존하고 기대했던 것들 그거 다 펴버리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찾을 수 있는 오직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말씀의 가치가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그 부르심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지금 남유다의 문제는 그 오직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도 찾고 다른 우상들 찾는 거. 그러니까 다른 우상 찾다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이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평화를 찾고 안정된 번영을 누려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그 길을 주셨거든요. 시내산 언약을 통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하셨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외면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을 찾게 되겠죠. 그게 우상을 찾는 거고 결국 그러니까 그 우상을 찾다 보니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그게 결국은 이 시대를 심판으로 이끈 거였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절망의 순간을 통해 바른 진리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욕심과 만족만을 위해 몸부림치니까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몸부림을 칠수록 더 빨리 막 바닥으로 가라앉은 것과 같은 현상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고 지금 남유다의 모습이 그런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좀 잘 되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나의 삶 속에 지금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난과 역경의 시기를 겪고 있는 건지 그런 시기를 겪었는지 좀 잘 생각해 보면서 나는 그런 시기를 어떻게 지내왔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런 시기를 통해 뭘 알게 됐고 무엇을 갈급하게 추구했었는지 잘 묵상하고 차분히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은 분명합니다. 처음 창조의 순간부터 그리고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 알게 된 시내산 언약으로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피는 남유다 언약 백성, 언약된 나라의 파멸의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제시해 주신 그 생명의 길이 아니라 지금 다른 길로 가는 것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나는 성도가 된 이후 어떤 길을 따라 살고 있는지 차분히 좀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은 너무 정확한데 계속 수 없는 핑계와 변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차분히 되돌아봐야 돼요. 나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결국 나로 하여금 불순종의 습관이 들게 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쉽고 편한 길, 별 노력 없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신앙을 해오지 않았는가 잘 되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을 걸으라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이란 이 세상에서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혀 가지 않는 길, 관심도 없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그곳에 자기 욕심, 자기를 만족해 하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영생의 길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가보고 싶을 만큼 그럴듯해 보이는 길이 아니라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골고다의 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하시고 당신이 먼저 그 골고다의 길, 생명의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욕심으로 쌓아놓은 것들이 파괴되는 거는요. 그건 결코 파멸이 아니에요. 욕심이 무너진데 그게 무슨 그게 파멸이에요. 그건 오히려 생명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면 넘어뜨리겠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그 다음에 온전한 삶의 가치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겨운에 그 묵었던 땅, 이미 작년에 농사지었던 땅을 다 이걸 뒤집어 엎어야 돼. 기경에서 싹 다 뒤집어 엎고 비료를 뿌리고 온전히 준비가 돼야 거기에 새로운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거잖아요. 죄악으로 판을 치는 삶 위에 새롭고 바른 건축을 하기 위해서 욕심으로 가득 찬 과거의 것들은 다 철저히 어떻게 돼요? 철거하고 바닥까지 다 파내서 새롭게 기초를 만들어야 그 위에 이전과 다른 새로운 집을 지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거룩을 위한 파괴, 거룩을 위한 파괴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동안 고집과 욕심으로 쌓은 것들이 혹시나 파괴되지 않고 남아있는 게 없는가 좀 잘 돌아보고 그런 흔적들이 아직도 있다면 스스로 철저히 파괴하고 넘어뜨리는 그 하루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그런 거룩한 하루의 삶을 만들어가는 귀한 주님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여금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기 위해 고난과 역경의 길로 가게 하시는데 나는 늘 편안하고 쉬운 길을 찾아 하나님을 동원하려고 했던 것 회개합니다. 포로기간 70년, 그 시간을 통해 과거 800년의 잘못된 습관을 다 파괴하고 무너뜨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지금 당장 나에게 나타나는 어떤 달콤한 열매를 기대하기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바르게 아는 태도를 가지는 하루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유행을 따라 흉내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에 눈으로 볼 수 없는 천국을 보고 믿는 성도로서 그 영원한 천국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며 그 진정한 가치를 열방에 알게 하는 그리스도의 편지, 향기가 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졌던 모든 것들이 파괴되는 거룩한 파괴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의 씨앗을 심어가는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